오늘 9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래돼서 잊었겠지만 이 호세아서는 설교 형식으로 진행된 구성된 글입니다. 해서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한번 기억을 좀 해볼까요? 첫째는 설교의 전체 주제가 뭐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것, 흥하고 부한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했고 또 교만해서 넘어졌고 세 번째는 무자비했어요. 자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떠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토막이 여호와의 신앙의 혼잡입니다. 신앙이 섞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보다 무서운 게 혼잡 종교입니다. 신앙이 섞였죠. 그래서 이런 큰 네 가지 주제가 이제 호세아서 전체를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은 부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네 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여러분 재미와 기쁨은 틀리죠. 밤새 화토 치고 나서 아 기쁘다 이런 사람 없어요. 재밌다 그런 사람은 봤어요. 저도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밤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해봤어요. 그런데 기쁨과 재미는 틀리죠. 재미는 그냥 재미있을 뿐이지 거기엔 가치도 의미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기쁨을 빼앗아 가겠다. 기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의 사건이 뭡니까? 첫 번째 표적이 기쁨이 끊어진 자리에 기쁨을 회복하는 사건이었어요.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죠. 제가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작년 7월 1일 날 첫 주일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기억이 저는 나지만 여러분들은 날까 모르겠어요. 벌써 한 1년이 다 돼가니까 어느새 이렇게 10개월이 흘러갔는지 정신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예수가 복음이다.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었어요. 그 현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기쁨이 이어지다가 기쁨이 중단이 되죠. 기쁨을 빼앗긴 겁니다. 그것이 인류가 맞았던 파탄의 광경이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서 그 기쁨이 끊어진 잔치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예표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표적이 갖는 사건은 우리 기독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슬픈 일도 있고 또 인간이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한 잔치적 속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너무 교회가 절약 또는 단정함 이런 것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 속에는 거룩한 낭비성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이 아빠가 여름에 덥다고 수박 사 먹으라고 돈을 줬어요. 근데 이제 형제들이 나가서 수박을 탁 사다가 얼음 깨서 담아가지고 우걱우걱 씹어 먹어야 아빠 마음이 즐겁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남이라는 놈이 돈을 다 뺐더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수박 먹고 앉았을 때냐고. 이거 갖다가 어려운 사람을 나눠주자고. 그러면 아빠가 그 광경을 보면서 참 내가 애들은 잘 키웠다 그럴까요? 야단치겠죠. 저 같으면 야단치겠어요. 야, 이 녀석아, 수박 사모라고 줬으면 수박 사모지 뭘. 그건 아빠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건 너희들이 커서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아빠가 준 돈으로 수박 사 먹어. 그게 아빠가 기쁜 거예요. 맞죠? 예. 네. 교회의 그 속성과 요소 속에는 그래서 이 잔치적 속성이 있습니다.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딸딸딸딸거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6월 달에는 꼭 뭐 하죠? 체육대회를 해요. 돈 얼마나 많이 써요. 이번엔 잠실을 빌려가지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신윤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이번에 목동이 안 된답니다. 근데 잠실은 가능성이 있대요. 지금 신천지하고 경합이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신천지라는 말에 열받아가지고 해라. 그래서 이게 덜커덕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날 뭐 아무나 데리고 오세요. 아무나 데리고 와서 응원이라도 시키세요. 그리고 평생 잠실 운동에 한번 못 가보는 사람 많아요. 이럴 기회에 가보는 겁니다. 이럴 기회에. 그게 축구장 말하는 거죠. 맨스타디움. 저는 거기 못 가봤어요. 야구장은 여러 번 가봤는데 축구장은 못 가봤어요. 이번에 이제 갑니다. 이번에 6월 6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큼이나 신앙의 영역은 굉장히 풍성하고 넓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영역이 따라서 하십시다.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끼리 더 풍성하게 넉넉하게 지나는 걸 더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제할 땐 여러분들이 더 나중에 더 많이 벌어서 교회가 원할 때 마음껏 하십시오. 아멘. 네. 그래서 항상 교회 속에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기쁨의 열매, 기쁨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복음적 설교자인 존 파이퍼 같은 분은 그분의 그 별명이 뭐냐면 희락의 설교자, 기쁨의 설교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장렬미와 경건미만 있어서는 멋이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형제들이 너무 데이트할 때 빡빡하게 굴면 안 돼요. 데이트 비용도 좀 남자들이 폭폭 내고 나 내일 아침에 굶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쓰는 거예요. 오늘 쓰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데이트의 맛이 나는 거지. 주머니에 돈 만지작거리면서 이게 내일 아침에 식사해야 되는데 내일 일은 내일 하는 거예요. 내일. 아멘. 네. 믿습니까? 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2절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이 내용이 좀 해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쁨을 빼앗아 간대요.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냐. 음행의 값이 뭡니까? 자, 여기를 잠깐 보실까요? 타작마당의 음행의 값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아무래도 타작마당을 마지막에 대야겠죠. 거기에다가 뭘 하냐면 우상에다가 갖다 바치고 절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뻔하죠. 이 모든 열매와 결실과 결과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바알이 주었고 아세라가 주었고 우상, 신상들이 이 다산의 축복과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는 재물을 갖다 바치게 됩니다. 그게 음행의 값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성적인 관계로 설명을 하고 묘사를 했죠. 그게 음행의 값입니다. 자, 그 결과가 2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타장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자, 앞으로 이러한 열매와 결실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마르고 끊쳐질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쁨이 중단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예, 그들은 여호와의 땅. 여러분, 여호와의 땅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던 땅,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데 바로 예레츠, 이 가나안 땅을 얘기합니다. 즉,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언젠가는 이들이 다 이 땅에서 뽑혀져 이방 땅에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흩어질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뭐의 결과죠? 음행의 결과입니다. 타장마당 앞에서 음행의 값을 지불한 결과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3절. 그들은 이 약속의 땅에 이제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은, 자, 에브라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삐딱한 시선으로 불편하게 묘사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자, 보세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제 앞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다시 간대요. 자, 그런데 이 이후에 어디 역사를 뒤져봐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다시 갔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근데 왜 애굽으로 다시 간다 그랬을까요? 이것은 의미적 개념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삶의 정황이 어떠했습니까? 고통스러웠죠. 묶여서 노예 생활 속에 지독한 어둠의 역사 속에 풀무의 역사 속에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세에게 어떤 그림으로 보여줬는가 하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고통하는 백성의 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역사의 고난으로 이들이 다시 떨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애굽으로 다시 가고 그 말이에요. 그 실질적인 물리적인 공간으로 애굽으로 돌아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말이 붙어져 있어요.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앗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실질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이후에 이들은 이 앗수르 바벨론 쪽으로 붙들려 가죠. 그래서 뭘 먹게 된다고요? 더러운 것을 먹게 된다고요. 자, 항상 성경에서 더러운 음식을 말할 때는 우상 제물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그 땅에 끌려가서 뭘 섬기게 될 것이라는 걸 암시하죠. 그 땅에 신들을 섬기면서 굴복당하고 복종하여 살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게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다루시는가 하면, 자, 너희들이 그게 그렇게 좋더냐? 내가 한번 코에 연기가 나도록 한번 겪게 해줄게. 그리고 그들을 아수르 땅에 바벨론 역사에 밀어넣어서 애굽의 과거의 경험을 이 후손들에게 다시 한번 아수르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겪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쫓았던 하나님을 배신한 그 열매가 얼마나 그들에게 나중에 허무한 것들이었는가를 겪게 함으로써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수단이죠. 자, 이제 4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아멘. 이 전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전제를 드리지 못한다. 즉 제사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제사가 없어질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제사가 그쳐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중단되죠. 자, 끌려가니까 이 땅에서 예배가 중단이 되죠. 몇 년 중단이 됩니까? 70년 중단이 됩니다.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어떤 시가 있냐 하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그 강이라는 말은 관사가 붙어 있는 강인데 그들이 장려라는 살인적 태양 밑에서 관계 수로를 만들어요. 물을 쭉 끌어오기 위해서 그들이 노동력으로 물줄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짬짬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어요. 그런 시편들이 있죠. 이게 얼마나 처절한 광경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찬양도 멈추고 예배도 멈추고 다 멈춘 거예요.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새 것을 집어넣습니다. 중국이 한때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죠. 사실 북쪽도 마찬가지예요. 북쪽도 지금은 완전히 진공 상태가 됐습니다. 예배도 멈추고 제사도 끝나고 찬양도 멈추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강변에서 그들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노래하던 악기를 걸어놓고 울어요. 한없이 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살아나오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들의 걸음이 흥겹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70년 후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70년 동안은 땅도 쉬게 하고 백성들의 심령도 억지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쉬게 합니다. 음행한 결과예요. 길을 떠난 백성들의 방탕과 방종의 결과입니다. 완전히 탕진케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을 지경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본성적으로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귀로의 길에 들어서게 만들죠. 이 4절은 그런 걸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 풀고 지나가야 될 과제가 있는데 뭐냐면 중반절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애곡하는 자의 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시신 앞에 시신을 얘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체의 상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영육간에 다 죽어진 현장을 얘기해요. 고요하게 예루살렘은 황폐되어서 인적도 끊어지고 사람도 끊어지고 왕래하는 자가 없는 텅 빈 죽음의 도시가 되고 맙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그런 영적인 을신년스러운 풍경을 볼 수가 있어요. 한때 세계 선교의 요람이라고 일컬어졌던 영국이 그 부흥의 발원지라고 불렸던 곳곳마다 풀풀 냄새가 나고 먼지가 털어지고 인적도 끊어지고 교회 운영이 안 되어서 텅 빈 예배당에 한쪽 켠을 막아서 베니아판으로 그 안에 할머니 몇 분만 소복히 하얗게 앉아가지고 전체 난방을 뗄 수가 없으니까 운영이 안 되니까 거기 손난로 몇 개 갖다 놓고 불을 쪼여가면서 떨리는 손으로 겨우겨우 찬송을 신음소리처럼 뱉어내고 또 을신스럽게 빠져나가는 풍경을 어디서든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꽉꽉 들어차던 예배당에 관광객만 가끔 왔다 갔다 해서 헌금을 하고 겨우 그곳으로 관리비 정도 처리하는 많은 예배당이 문을 닫고 술집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의 부재라고요? 다음 세대를 온전히 길러내지 못한 신앙 계승의 부재가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성경을 좀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수요 예배 때인가 잠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언젠가 이제 북쪽을 한번 밟아볼 날이 있겠죠. 저는 상대가 격렬하게 나올수록 끝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 되었기 때문에 격렬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개들이 왜 오르릉 하고, 너무 유리얼하게 했네요. 위협을 하고 겁을 내는지, 겁을 주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겁나서 그래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국제적인 통계를 빌리지 않아도 그 땅을 슬쩍이라도 한 몇 차례 다녀와 보면, 땅에 재앙이 덮였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압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제 순안 비행장에서 평양 시내까지가 꼭 우리 김포공항에서 요 시내 들어오는 거리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워요. 이 비행장에 내려서 비행장도 굉장히 초라하죠. 차를 타고 평양 시내로 들어가다가 제 옆에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저거 보세요. 봤더니 정체 모를 큰 동상이 하나 무슨 학교 건물 같은 데 서 있어요. 저기 김일성 동상입니까? 그랬더니 제일 큰 동상이래요. 근데 저 동상이 문제가 아니고요. 목사님, 저 동상 서 있던 자리가 뭔지 아세요? 평양신학교 자리입니다. 그래요. 그 평양신학교 자리에 지금 제일 큰 동상이 서 있어요. 그걸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1.1획도 오차가 없다. 사실 그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흔적을 남길 정도로 미국의 아주사 부흥 버금가는 부흥의 발원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도 기록될 정도의 큰 부흥의 출발점이었죠. 그랬던 도시예요.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이 회개를 하고 돈 훔친 거, 모든 죄악들이 토설되어지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장대형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성령 집회하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청중들 가슴에 막 비수를 꽂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이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는데 말씀을 듣던 청중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견딜 수 없는 회개와 통회 자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지역은 당시 북쪽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일이면 거리마다 완전히 술집이 문을 닫고 아예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거리거리마다 찬송이 흘러나오고 온 성도들이 하얀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참석을 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랬던 도시가 우상재단이 들어오면서 지금은 거기가 그렇게 재앙의 도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저는 성교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히만 들이다봐도 하나님이 이 말세의 끝에 반드시 이 조국을 한번 회복하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시킬까? 이거는 제가 무슨 예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3.1교회 청년들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신기하게 모아두신 거예요. 마지막 그루터기처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그런 통일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잡도, 미션도, 일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종말의 때를 그렇게 준비하실 텐데 제가 어떻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교사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유치원 선생으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북녘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영어 교사로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제 미국의 이제 제 여동생 딸이죠. 미국에서 이제 그 기독교 교육과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나이가 29인가 걔가 30인가 모르겠어요. 조카인데 걔는 꿈이 미국의 중학교 때 갔지만 이제 통일되면 북녘에 가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음악 선생을 통해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에요. 갈 때마다 확인을 해봐요. 자긴 그거 하겠대요.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무장해서 통일이 되면 저 황폐한 땅에 각종 이단들이 끼어 올라가고 부동산 업자들이 튀어 올라갈 텐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맞고 복음 먼저 들고 가서 바른 성경적 가치로 그 땅을 새롭고 푸르게 복원하는 데 선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대 중에 선봉 부대가 있죠. 선봉 또 뭐 충성 이런 구호가 있는데 전 두 단어를 좋아해요. 충성, 선봉. 한번 따라서 하죠. 선봉. 우리가 앞장서는 겁니다. 아멘. 뭔지 따라가면 안 돼요. 앞장을 서야 돼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처럼. 믿습니까? 제가 사실은 선동을 잘합니다. 그런데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선동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꿈이 있어요. 성경에서 비전을 얘기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이 있어요. 성경에서 역사의 민족의 꿈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많이 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롭게 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 또 성경을 보십시다. 그런 차원에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이거 조심해서 읽어야 될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옳은 소리 하면 미친놈 소리 듣는 세상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예, 지금이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저 문 열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나팔이 되고 마지막 경고의 사인이 되어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살아보세요. 크레이지 소리 듣습니다. 너 미쳤니? 바울은 이걸 어떻게 표현했죠? 세상 미말에 세상과 천사들 앞에 우리를 뭘로 두었도다? 구경거리로 두었도다. 여러분들 하나님 법대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구경거리 됩니다. 세상은 늘 대의에 관심 없어요. 야, 세상이 다 그런데 왜 너만 그러냐. 대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대세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죠. 세상은 늘 대세를 따릅니다. 대세. 근데 여러분은 절대 대세를 따라가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마세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 다 그렇게 살아도 본받지 마세요. 돈굴에 다 그렇게 해도 세금 다 띄어먹어도 본받지 마세요. 대세 따르지 마세요. 대의를 따르세요. 구경거리 되세요, 그냥. 예? 구경거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외로운 왕따의 삶의 영역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만나면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끼리 만났는데 감격이 없으면 이건 뭔가 수상한 삶을 살다고 온 거예요. 저쪽에서 아주 친하게 잘 지냈거나 그러나 세상에서 터지고 피 흘리고 상처나고 아픔당하고 그러다가 징징거리면서 쭉 쳐져가지고 저 굴다리 쭉 걸어오는 걸 봐요.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때 우리 저 진장들은 문에 서서 어깨 한번 탁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맞아주는 거예요. 야, 상서가 힘들었지? 야, 암흑의 형제, 너 얼굴이 어둡다. 힘내라. 우리 승리하자. 자, 예배 통해서 우리 또 힘 얻자. 그게 우리 공동체의 서로에 대한 영적인 연결고리여야 되고 책임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전우예요, 전우. 안에서 전우가 아니라, 서로가 전우가 아니라 세상에서 치열하게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미친놈 소리 듣다가 외로운 왕따끼리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들었지. 또 조별 모임을 통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간사님 저 이 문제 때문에 이번 주간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겨우 버텼어요. 간사가 다 형님 같지 않습니까? 누나 같지 않습니까?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거 다 겪었거든 간사들도. 그래 알어 내가 네 심정. 얼마나 힘들었냐. 우리 버티자. 주님 곧 오셔. 그럼요. 좀 너무 나갔죠? 네. 주님 곧 오실 것 같아. 요 정도까지. 요 정도까지.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전후로 교회에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를 보면 서로에게 감격이 보여야 돼요. 아, 저 형제 잘 버텼구나. 안 무너지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서로에게 존재해주는 그 자체가 격려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성경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시작!
여호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 제목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사사기 19장을 좀 넘어갑니다. 왜 호세아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글을 맺었을까요? 사사기 19장. 이게 이제 사실은 석장에 걸친 스토리이기 때문에 제가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리 앞에 몇 절만 읽고 설명을 듣겠습니다. 1절부터 저하고 교독을 하죠. 이 기브아의 시대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예, 자, 이제, 뭐,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앞을 잠깐 보십시다. 19장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그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까지 해서 끝이 나죠. 근데 여기 지금 레위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죠. 근데 제사장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첩이 있어요. 첩. 여기 첩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했나 봤더니, 필레게쉬라고 했어요. 필레게쉬. 자, 이 말은 정식 부인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기에 그런 세컨드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일부 다처가 허용되던 시기였어요. 그 사회 관습상. 그런데 제사장에게 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막가는 시대인지 알겠죠. 예. 네.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첩이 있었어요. 맞죠? 예. 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아팠죠. 그 첩의 이름을 분인나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필레게시. 이것이 정식 부인의 한 계열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인을 뭐라 그러냐면 이슈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슈아, 첫째 부인. 둘째 부인은 차라. 발음이 좀 이상하죠? 차라. 이 둘째 부인을 차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필레게시는 적어도 둘째 부인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에게는 아내가 적어도 셋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 시대가 막가는 시대인지 알겠죠. 근데 첩을 데려다 살았는데 이 첩이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음행을 하여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한 시대의 도덕률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기독교의 기준서부터 무너집니다, 사실은. 세상이 거기를 다 맞춰서 따라가요.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이에요. 교회 표준과 교회 기준이 낮아지면 세상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시대 항상 마지막 보루가 교회의 도덕성입니다. 교회의 윤리성입니다. 쉬운 얘기가 아니죠.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레위인의 삶 속에 이것이 평범하게 거론될 정도로 도덕률과 윤리 기준이 낮았어요. 시대가 막가는 시대였죠. 그러다가 이제 이 부인을 찾으러 종 하나를 데리고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소위 그 장인 집에 갑니다. 근데 장인이 자꾸 이 레위 사위를 주저앉혀요. 며칠씩. 더 머물다 가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자,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여자는 쉽게 얘기하면 팔려간 여자입니다. 돈 때문에 집안이 어려웠던 여자 같아요. 그래서 돈 많은 제사장에게 첩으로 팔려간 겁니다. 그래서 또 행음이 벌어져서 도망을 온 여자죠. 그러니까 장인 어른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주저앉히는 거예요. 근데 19장 1절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뭘 암시하는지 알겠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 이것은 하나의 그 워드프레이, 단어 놀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셨으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던 그때에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장인 집에 가서 첩을 도로 찾아서 돌아오다가 그가 어디에 머물게 되냐면 1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베냐민 지파가 있는 기브아, 바로 이게 기브아의 시대라고 말하여진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접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거는 유대 공동체의 굉장히 참혹한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그림이에요. 유대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고 철저히 그 마을에 내 집의 손님은 마을의 손님이에요.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옆에 집 친구가 아이들과 잠자리에 누웠지만 가서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가능했던 겁니다. 내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지 못하면 마을의 수치였어요. 그만큼 공동체가 이들에겐 중요한 관점과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한복판에 낯선이가 앉아있는데 아무도 이 마을에서 이를 맞아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노인집에 결국은 기숙을 하게 됩니다. 자,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절 시작.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시작.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때 밤중에 밖에 불량매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처럼 들이닥칩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잘 들어보세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부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동성애를 요구했죠. 이 동성애는 아주 오래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우리 집의 딸과 이 자의 첩이 있으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리고 그들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26절 보세요.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문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죽었죠. 죽었어요. 29절 시작.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자, 이게 그 소위 유명한 열두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스토리를 축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첩을 찾아서 돌아오다가 노숙자가 될 처지가 되었는데 어느 한 노인의 배려로 그 노인집에 유숙을 하는데 한밤중에 불량배들이 들이닥쳐서 동성애를 요구합니다. 노인이 그럴 수 없다 해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다. 손대지 마라. 해서 딸과 첩을 네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나가보니까 그 첩이 문 앞에 밤새 몹쓸 짓을 당하고 시체가 되어 누워있어요. 이 레위인이 그 시체가 된 첩을 싣고 와서 열두 토막을 내서 메시지 형식으로 자기 지파 형제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형제들이 그 시체 조각을 받아들고 경악을 하죠.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이 없었다. 이게 웬일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근거와 표준과 기초부터 지금 어디서 틀려 있는지 아세요? 지금 시체 조각을 받아들고 분개한 이 분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처사가 기가 막힌 겁니까? 레위인의 처사가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이게 비유가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이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좋아서 좀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직분을 들었다는 시험이 될 것 같아서 목사님이 집장촌에 가서 현금 가방을 잃어버리고 용산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집장촌이 뭔지 아세요? 여기 옛날에 있었던 정육점처럼 붉은 등 켜고 그 아리따운 자매들이 쭉 늘어서 있던 그런 참 가슴 아픈 현장. 그런데 들어가서 한밤을 지내다가 돈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용산경찰서에다가 분기탱천해가지고 어떻게 이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냐고 고소장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도 원칙도 틀려먹은 거죠. 지금 진짜 문제는 뭐예요? 돈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자기 문제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거긴 왜 갔으며 돈가방 잃어버린 게 그렇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혼란이 오면 뭐가 정말 중요한지를 놓치게 돼요. 이게 기부화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내전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내전으로. 완전히 망해버려요. 별짓을 다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절대 표준, 절대 기초, 절대 가치는 성경이에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절대 가치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라 가끔 회의하죠. 재직회도 하고 당회도 하고 우리는 그런 회의 자주 안 하지만은 일반 교회 가면 회의에 빠질 정도로 해요. 근데 교회에서 회의라는 형식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것은 그게 사람의 뜻을 모으자는 중지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임이어야 맞습니다.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다수결로 사람의 뜻이 결정되는 게 회의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공동회의를 하든지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모든 회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뭐가 진짜 어디서 잘못된지를 몰라요. 지금 레위가 이 레위 제사장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걸 딱 한마디로 호세아서에서는 이 시대가 기부화의 시대와 같다. 성경적 가치도 원리도 사라진. 그래서 사사기는 어떻게 끝이 났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삼일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뜻만 온전히 세워지고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찬양합시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나누시고
나누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 손을 들고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오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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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세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일꾼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복음화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소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기초를 놓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5월은 내 인생의 가장 하나님의 부여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푸르른 5월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되어지는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일 때에는 전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